VOA World News.
VOA 세계인 뉴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중인 베트남의 판빈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민 장관은 이날 오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단에는 베트남 외교부 의전국장과 대변인 등 수행원 5명과 취재인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베트남 외교부는 판빈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12일에서 14일 북한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 장관은 평양 방문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빨리 만나기를 원한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켈리언 코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웨이 선임 고문은 두 정상의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했으며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0일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면서 마라라고 회동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중국 측이 백악관에 양국 정상 간 무역회담을 다음 달에 중국 하이난에서 열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는 한국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은 최근 미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 혹은 나로서는 곧 퇴위하는 일왕이 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은 또 현 아키히토 일본 천황과 관련해 전쟁 범죄 주범의 아들 아니냐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했다고 사죄한다면 문제는 깨끗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말로 놀랐다며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레이저로 미국 위성을 겨냥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어제 발표한 우주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우주 기반 체계에 의존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우주에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내비게이션, 정보 수집, 북한 핵과 중러시아 군사활동 감시, 또 미사일 탐지 등을 위해 위성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위성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군 창설 계획은 중국 등의 역량 강화에 맞서 미국의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의 우주 역량도 미국의 위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동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첫 방문지인 헝가리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은 유럽 국가의 화웨이 장비 사용으로 인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위험성을 공유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화웨이 장비가 설치된다면 그들과 협력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부분 폐쇄, 셧다운 사태를 초래했던 국경장벽 예산과 관련해 잠정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양측이 어제 협상을 통해 약 13억 7천만 달러 수준의 국경장벽 예산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의회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미 남부 국경 지역에 약 90km의 철제 담장을 추가로 세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무부에서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톰 말리노스키 하원의원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s important to send a messag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we see what they're doing.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도 지역은 낮까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서 두 번째 상정된 결의안으로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코노웨이 공화당 하원 의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올 들어 의회에 상정된 북한 관련 안건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결의안은 지난 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의회 내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이자 중앙정보국을 관장하는 정보위원인 코노웨이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이 결의안을 상정했었습니다. 코노웨이 의원은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첫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김정은이 인권 개선 노력을 보여준다면 대화에 진지하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의하는 당시 하원 의원 총 111명의 지지를 확보했지만 하원 외교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코너웨이 의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탈북자 신동혁 씨의 사례를 접한 뒤 발의한 것으로 특히 여성 수감자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집중적으로 묘사해 주목됐었습니다. 재상정된 결의안에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도록 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특별재판소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추가 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하고 북한 수용소의 존재와 이곳에서 계속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정부에는 인권 유린 행위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인권조사위원회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감자 석방과 재활치료를 도울 수 있도록 수용소 접근을 허용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식량 배분과 감독에 관한 국제규정을 준수하고 국제인도주의기관에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노웨이 의원은 결의안 재상정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극심한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전역의 수용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놀리 의원도 성명을 통해 의회는 북한의 끔찍한 수용소를 비난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이 결의안은 북한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잔혹행위와 인권유린에 눈감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상원에서도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미 하원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 수용소의 전면 폐쇄 등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인권 유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미 하원의 톰 말리노스키 의원은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 should be part of every discus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North Korea.
말리노스키 의원은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VOA 기자를 만나 북한의 인권 문제는 미국과 한국, 북한 사이 모든 대화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말리노스키 의원은 또 지난 8일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발의된 북한 내 모든 노동 수용소의 전면 폐쇄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I strongly support identifying those people and sanctioning them.
북한 노동 수용소의 책임 있는 개인들을 가려내 제재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이어 북한이 저지르고 있는 인권 유린 행태와 노동 수감소 운영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 미국이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send a message to the North Korean regime that we see what they're doing. We know which
한반도가 다시 통일이 된다면 노동 수감소 운영의 책임자들은 특별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되고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지난해 12월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공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압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의 문제, 미국과 북한 간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마크 램퍼트 대북정책 특별부대표가 러시아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대행을 겸하고 있는 램버트 특별부대표가 11일과 12일 이틀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이라고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1일 램버트 부대표가 모스크바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러시아 언론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BOE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램버트 부대표가 러시아 고위 관리들과 북한 전문가들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을 만난 뒤 비건 대표와 램버트 부대표를 모스크바로 초청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11일 러시아 외무부의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순회대사가 램버트 부대표와 한반도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이 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적 외교적 과정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매체는 또한 램버트 부대표가 이고리 모르글로프 차관과도 만났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일단 긍정적이라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협상차 북한을 다녀온 직후 국무부는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등 1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의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실무급에서 북한 측과 협상을 진행시키며 회담 의제로 완전한 비핵화를 못 박은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1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1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서 비핵화는 3순위로 밀렸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국무부 발표 자료에서는 비핵화가 맨 앞에 나왔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at's notable to me is that the State Department, you know, has described the achievements and focus of the agenda as complete denuclearization.
국무부가 비건 특별대표의 방북 결과를 자료로 내면서 완전한 비핵화,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추구하는 우선순위대로 발표했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도 아직까지 이를 부정하거나 상충되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북한과 협상에 참여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 역시 비건 대표가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대사와 만나 회담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o me, it's good news. It means that they're talking substance, and I know that Steve wants to get to a position where there's some sort of agreement on reciprocal steps both sides would take. That's the way forward if you're going to make progress.
욕설과 비방을 주고받던 양측이 내실 있는 주제에 관해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비건 대표가 미국과 북한이 취할 상응 조치에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이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북한의 비핵화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이 모든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The question is, can they establish a process that keeps us moving toward denuclearization?
더글러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펠로우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비건과 김혁철이 비핵화 이행 절차를 확립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그렇지 못한다면 당장 긍정적으로 보이는 성과도 몇 달 후에 실패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에서 핵심 관심사는 이른바 빅딜 성사의 여부입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사찰을 포함해 전반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이후에 미국과 북한이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이 그런 관측을 촉발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평양 방문에 대해서 뭘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협상이라기보다는 서로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빠짐없이 터놓고 얘기하는 유익한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양측이 핵심 쟁점 전반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빅딜, 뭔가 큰 틀의 합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뭘 말하는 건가요?
예,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사찰을 넘어서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들의 조합과 이행 시한 등을 정한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양측이 로드맵에 합의하면 비핵화의 큰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협상이 좀 더 원활한 가운데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은 북한에게, 북한은 미국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북한은 일찌감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한 사찰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또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도 약속했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에 따르면 북한은 여기에 추가적인 조치,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가 뭐 완료됐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는 뭐 이 밖에도 여러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은 전체 핵과 미사일 목록 신고, 핵심 시설과 장소에 대한 검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핵 분열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등의 제거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와 과거, 미래의 핵을 모두 폐기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들은 앞으로 달성해야 할 과제로 이번에 요구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북한이 이미 약속한 조치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두 실행에 옮겨지는 걸까요?
예, 미국의 상응 조치에 달려 있습니다.
예.
이들 조치들의 실행과 상응 조치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면 그것이 빅딜입니다.
예.
빅딜과 상충되는 개념이 스몰 딜인데요. 양측이 대화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만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폐기를 제시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것이 사례가 될 겁니다.
네. 자, 빅딜과 관련해서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가 무엇인지도 짚어보죠.
제재 해제입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던 건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
양측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노이 정상회담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은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를 상응 조치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 완화에는 부정적입니다.
제재 완화나 해제가 이 상응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예, 미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남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을 제재의 예외로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이 이런 맥락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 추가적 조치, 이른바 플러스 알파를 언급한 것은 제재 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북한은 ICBM과 일부 핵무기 폐기를 플러스 알파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조치지만 제재에 관한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실무협상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플러스 알파를 제시하면서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주 열리는 미북 실무협상. 이 자리에서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의 문안이 확정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양측은 지난주 평양협상에서 상대에게 바라는 것들을 자세히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이를 토대로 다음 주 협상에서는 입장차를 좁히는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게 비건 특별대표의 설명입니다.
네.
현재 미국과 북한 모두 빅딜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한 것은 단기적 해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는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여준 강력한 양국의 동맹관계 신호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단 단기적인 해법, 잠정 예산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측이 분담금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핵심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사실상 뒤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The core issues that were at the foundation of these negotiations, why it was such a problem of the United States wanting a higher level of support from the ROK, that's not going away.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라함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 국장은 VOA에 문제가 된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이 분담금을 더 높이길 미국이 원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협상단은 문제를 뒤로 미루지만 말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서 잠정 합의를 낸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덴마크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강력한 미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임하기에 앞서 분담금 관련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한 것은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분담금 협정 합의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The real message is that despite President Trump and his very transactional views, to be very frank, that the alliance remains strong. There should be no.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은 매우 강력하다는 신호이며 북한은 미한 동맹을 갈라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다만 이번 합의의 유효기간이 1년인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짧은 주기로 계속 매년 협상하는 것은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의 진을 뺄 수 있고 한국 국회도 매년 분담금 협상을 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다면서 3년 또는 5년 주기로 합의를 맺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실 한반도 선임 자문관을 지낸 벤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교수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큰 변수 없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넘길 수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If we went into a second summit with no burden sharing agreement in place, it makes it much more likely that Trump could put U.S. military presence in Korea on the negotiating table. So like in the last summit, he agreed to suspend
잭슨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합의 없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를 협상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이라면서 1차 정상회담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훈련 중단에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분담금 문제를 비핵화 협상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그런 일이 북한 문제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 협력하기가 어려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잭슨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협상에서 한국에 더욱 큰 양보를 요구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COI 보고서 발표 5주년을 앞둔 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한반도의 장기적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OI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COI의 현장 방문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을 이현철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오는 17일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발표된 지 5년이 되는 날입니다. 먼저 보고서 발표 5주년을 맞는 소감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한반도 역사에서 5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정확히 5년 전 북한의 인권 유린에 관한 보고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제는 보고서 이행에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돌아볼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평판이 좋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엔은 보고서와 관련해 올바른 행동을 했는데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가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심지어 안보리 의제에도 올랐는데요. 인권 문제로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특히 책임 규명과 처벌에 관한 권고 이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지 5년이 되는 지금 보고서가 지적한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해야만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문제는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서 북한 상황을 논의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that the fact that the Security Council agreed to place
안보리가 COI 보고서에 담긴 문제들을 안보리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동의했고 그 뒤 여러 차례 논의한 것은 좋은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 특히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COI 권고는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체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안보리는 북한에 점점 더 엄격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핵과 미사일, 한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과 관여하도록 북한에 적절한 압박이 가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I think that eventually there will be progress on North Korea.
궁극적으로 북한과 관련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매우 예외적인 국가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비슷한 나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북한은 역사의 잔재입니다. 북한은 극단적인 독재 공산국가들이 전 세계 여러 곳에 존재했던 과거 시대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실상 북한 혼자만 남았는데요. 따라서 역사는 북한 편이 아닙니다. 바로 그 때문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관여가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대화에는 유엔 보고서에 담긴 인권 유린을 다루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COI 보고서에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North Korea has not really engaged with the substance of the report. It has simply...
북한은 보고서 내용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고요. 보고서 내용이 부정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 COI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현장과 불만 내용 그리고 증인들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게 COI의 입장입니다. 우리의 증인들은 증거를 제출했고 우리는 또 그것을 촬영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요. 북한에서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는 인터넷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관여에 나서고 문호를 개방해 대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일반 주민들이 근본적인 권리를 표현하고 즐길 수 있는 자생적인 시민사회가 필요합니다.
북한 정부는 인권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까요?
First, it should engage honestly and constructively.
먼저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관련해 미국이나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대화에 진솔하고 건설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둘째,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할 때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는 유엔 헌장의 일부입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했고 따라서 인권의 근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북한은 유엔기구와 협력해야 하고요. 또한 토마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해야 합니다. 특별보고관의 방북이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항상 거부되거나 무시됐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은둔의 왕국입니다. 여전히 폐쇄되고 비밀스러우며 독재적이고 잔인한 나라입니다. 북한이 이런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국경을 개방하고 진솔한 대화와 접근을 허용하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베트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가 어떻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The normal way in which you confront a problem like human rights.
인권같이 민감한 문제에 대처하는 보통의 방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 매우 민감한 핵심 문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우편 서비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전화 서비스를 시작하고 북한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위성을 통해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정치범 수용소 같은 핵심적인 문제에 도달할 때까지 그 같은 움직임을 계속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대화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또 다른 회담에서 핵무기와 미사일만 얘기하고 인권에 관해 얘기하지 않는다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인권과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다뤄져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잇따라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It is true that the sanctions that were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가 불가피하게 인도적 지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은 경제가 잘 조직된 나라가 아니고 경제의 많은 부분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원유에 대한 제재 등 지금까지 북한에 부과된 제재들은 필연적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엔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적 지원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부분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라는 다른 나라들의 촉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대화와 평화적인 회의, 평화적인 관여, 스포츠 접촉, 음악과 문화행사 등의 문호를 개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COI 보고서가 지적한 보다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의 인권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평화와 안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COI 보고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I hope that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will become
COI 보고서가 관련국들의 행동, 특히 북한의 행동을 위한 로드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북한의 인권 여건이 단계적으로 개선되도록 고무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이크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위원장과의 인터뷰,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유럽 5개국을 방문 중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중유럽 국가들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견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천황이 사죄해야 한다는 한국 국회의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공화 두 당이 연방정부 폐쇄를 막기 위한 지출안에 잠정 합의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중유럽을 방문 중이라는 소식부터 볼까요?
네, 폼페오 국무장관이 11일부터 15일까지 일정으로 중유럽 5개국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11일 헝가리를 시작으로 슬로바키아, 폴란드, 벨기에, 아이슬란드를 차례로 방문했는데요. 미국 정부 관리들은 폼페오 장관의 이번 중유럽 순방 목적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폼페오 장관의 12일 일정을 보니까 슬로바키아네요.
네. 슬로바키아 수도 브라티슬라바에 한 반나절 동안 머물면서 이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 페테르 펠레그리니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장관이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것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슬로바키아를 방문하기 전에는 헝가리를 갔었고요.
네, 이 첫 번째 일정이었는데요. 11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를 찾았습니다. 이 헝가리는 유럽연합, EU 회원국들 가운데서도 친러시아 성향이 가장 강한 나라인데요.
네.
폼페오 장관은 그동안 중유럽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강조하면서 이 러시아가 미국의 우방국들과 유럽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회원국들을 분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헝가리 정부와 러시아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네, 이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지난해 3연임에 성공했는데요. 이 두 달 간격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만큼 이 두터운 친분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헝가리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도 꽤 높다고요?
네, 이 헝가리가 가스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요.
예?
이 전기도 러시아 연방 원자력 공사가 투자한 이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가로질러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지역 국가들이 이 러시아 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가 러시아뿐 아니라 최근 중국과도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헝가리는 현재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의 이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사와 제휴해서 5세대 이동통신망, 이 5G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들과는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중국의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있죠?
네, 미국은 화웨이사가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화웨이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현재 이 회사 창업주의 딸이자 최고 재무 책임자 이 CFO를 맡고 있는 멍완저우 부회장을 공식 기소하고 캐나다에 있는 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신병 인도를 추진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중국의 화웨이사가 헝가리에는 지금 어느 정도나 진출해 있는 건가요?
네, 헝가리는 이 화웨이가 집중 공략하는 시장인데요. 이 현재 헝가리인들의 70%가 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헝가리는 현재 이 화웨이 장비 배제를 고려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하나죠.
네, 폼페이오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헝가리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이 페테르 시아트로 헝가리 외무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더 많은 국방 협력을 약속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또 한편 헝가리와 러시아 또 헝가리와 중국의 관계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미국의 국무장관이 헝가리를 방문한 자체도 꽤 오랜 만이라고요?
네, 지난 2011년에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장관이 이 부다페스트를 방문한 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순방은 그동안 이 소원했던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노력을 만회하기 위한 그런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슬로바키아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중유럽 순방.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12일 이 슬로바키아에 이어서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폴란드에서 열리는 중동 평화와 안보의 미래에 대한 국제회의, 이 13일부터 열리는데 이 회의에 참석하고요.
네.
폼페이오 장관은 이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강경 정책을 홍보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 폴란드 국제회의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참석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최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양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일본 중의원에 출석해서 최근 이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의 사과를 공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은 지난주 이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을 대표하는 왕이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일왕이 일본의 천왕이 전쟁 범죄의 주범의 아들이니까 직접 나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사과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일본 정부 관리들이 반발하면서 연일 사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베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아베 총리는 한국 국회의장의 발언에 정말 놀랐다.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즉각 외교 경로를 통해 문희상 이 의장의 발언에 대해 사과와 발언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책임 있는 지도자가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불필요한 언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문 의장의 설명이 있었지만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공식 사과와 이 발언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은 12일 한국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문 의장에게 발언을 철회하라고 권고할 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뭐 한일 양국 관계가 갈수록 꼬여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나라 사실 그 위안부 문제 말고도 쟁점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메라고 부르는 섬을 둘러싼 뭐 오랜 영유권 갈등이 있고요. 또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 또 한국 함정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발사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양국 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12일 중의원 연설에서 한국에서는 동해, 또 일본에서는 일본해라고 부르는 해역에 대한 표기 문제를 언급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아베 총리는 일본해는 이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나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단호하게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지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셧다운, 즉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시한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셧다운과 관련해서 11일 아주 큰 진전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이 11일 밤에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공화민주 두 당이 연방 지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네.
합의안에 담긴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빠르면 12일에 두 당이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지출 그 시한이 이번 주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는 15일 자정이 시한입니다. 이때까지 연방정부 지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다시 부분 폐쇄 상태에 들어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예, 지출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뭐 최근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또 문을 닫았었고요.
맞습니다. 뭐 35일 동안이었는데 지난해 12월 22일부터 35일 동안 정부가 부분 폐쇄되는 등 아주 최장 기록을 세웠었죠. 민주공화 두 당은 2월 15일까지가 시한인 지출안에 합의를 하고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었던 건데요. 이 기간 협의회를 꾸려서 정식 지출안을 집중적으로 협상해 왔습니다.
네. 자, 이번 지출안 협상에서 핵심은 뭐 국경 장벽 예산 문제죠. 이 부분 어떤 합의가 나왔습니까?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닌데요. 이 의회의 관계자들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남부 국경, 이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일부 지역에 새로운 장벽을 세우는데 약 14억 달러가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새 장벽이 리오그랜드강이 연한 약 89km에 세워진다고 합니다.
네. 14억 달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돈에 한참 못 미치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으로 57억 달러를 이 회계연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뭐 14억 달러라고 해도 진전이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장벽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 진전이라는 겁니다.
예. 장벽 외에도 불법 이민자 수용 한도 문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해결이 된 겁니까?
네. 이 민주당이 수용소에 있는 불법 이민자 수를 크게 줄이자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결국 지난 회계연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수준이라면 현 수준보다 이 17%가 줄어든 약 4만 520명 정도가 됩니다.
큰 진전이네요. 불법 이민자 수용 한도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협상이 뭐 좌초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하지만 11일 이 문제로 또 협상 타결이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연방 정부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는데 결국 간밤에 양측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합의한 잠정 타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아직 어떤 논평을 올리지는 않았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집회를 열고 군중 앞에서 연설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재차 국경 장벽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찌 됐던 간에 국경 장벽은 꼭 세울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캘리포니아주가 남부 국경에 배치한 주 방위군을 철수한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이 개빈 뉴섬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국경에 배치한 주 방위군 360명을 철수할 뜻을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국경 위기는 만들어진 것이다. 지어낸 것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는 이런 정치적 무대의 한 부분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 뉴멕시코주도 남부 국경에 배치한 주 방위군을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도, 남포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에는 영하 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는 영하 1도, 중강 아침 최저 영하 26도, 낮에는 영하 3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2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영상 1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9도, 낮에는 영상 3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1도, 낮 최고 영상 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4도, 낮 최고 영하 10도. 장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 청진 아침 최저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2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구름 점차 많아지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가끔 눈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서해상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3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2월 12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의 판 빈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오늘부터 사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민 장관은 이날 오후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평양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방문단에는 베트남 외교부 의전국장과 대변인 등 수행원 5명과 취재인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베트남 외교부는 판빈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초청으로 12일에서 14일 북한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 장관은 평양 방문 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밝혔습니다. 모하마드 총리는 오늘 한 행사에 참석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평양 주재의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다시 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을 다시 여는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모하마드 총리는 어떤 나라와도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며 말레이시아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어떤 시도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총리는 지난해 6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재구축하길 원한다며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을 다시 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빨리 만나길 원한다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켈리언 코네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어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무역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네이 선임고문은 두 정상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 가능성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했으며 곧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지난 10일 정부 관리들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면서 마라라고 회동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중국 측이 백악관에 양국 정상 간 무역회담을 다음 달에 중국 하이난에서 열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레이저로 미국 위성을 겨냥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은 어제 발표한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우주 기반 체계에 의존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우주에서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내비게이션과 정보 수집, 북한 핵과 중국, 러시아 군사활동 감시, 또 미사일 탐지 등을 위해 위성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위성들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주군 창설 계획은 중국 등의 역량 강화에 맞서 미국의 위성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 북한과 이란의 우주 역량도 미국의 위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는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동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어제 첫 방문지인 헝가리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할 책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화웨이 장비 사용으로 인해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위험성을 공유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을 간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화웨이 측은 자사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화웨이는 중국 당국과 관계가 없는 사기업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어제 아프가니스탄을 전격 방문했던 패트릭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오늘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라크를 찾았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이번 방문 기간 이라크 총리 등과 만나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 문제와 이라크 주둔 미군의 유지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너엔 대행은 이라크 정부의 초청으로 방문한다면서 이라크의 안보 역량 향상이 우리의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